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터키에서 관광객들을 겨냥한 신뢰할 만한 테러 위협이 감지됐다며 미국민들에게 테러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터키 주재 미국 대사관은 어제 웹사이트에 게시한 경보에서 테러 단체들이 터키 전역에 유명 관광지들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에서는 지난해 7월 이후 6건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했으며 이는 쿠르드 반군이나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의 소행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이스탄불의 주요 보행자 도로에서 ISIL의 공격으로 이스라엘계 미국인 2명과 이스라엘인, 이란인 각각 1명씩이 살해됐습니다. 또 지난 1월에는 이스탄불 역사지구에서 12명의 독일 관광객들이 피살됐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이에 따라 미국민들에게 사람들이 붐비는 공공장소와 유명 관광지 등에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오늘 미국 주도 연합군의 강력한 공습 지원을 받아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모술 지역에 새로운 공격을 가했습니다.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이라크군의 공격은 ISIL이 장악하고 있던 8개 마을 가운데 3곳만을 탈환하는 데 그치는 등 지난 몇 주간 교착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들 마을에서 탈출한 주민들은 ISIL이 몸을 숨긴 채 밤에 이라크군을 공격하기 위해 지하에 땅굴을 파놓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휘관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공습이 여성 자살폭탄 요원 3명과 ISIL 전사 15명을 겨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의 언론 자유가 1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미국의 민간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밝혔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199개국 가운데 50개국은 언론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악의 언론 탄압 국가로 북한을 비롯해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크림, 에리트레아, 쿠바, 벨라루스, 적도 기니, 이란, 시리아 등 10개국을 꼽았습니다. 또 중국 등 일부 나라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동북부 5개 주에서 어제 실시된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각각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코네티컷과 델라웨어, 메릴랜드,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모두에서 55%가 넘는 득표율을 얻으며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950명의 대의원을 확보한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경쟁자인 테드 크루즈 후보와 존 케이시 후보는 남은 경선에서 모두 승리해도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 역시 로드아일랜드를 제외한 4개 주에서 압승을 거두며 1,899명의 대의원을 확보했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주 1개 주에서만 승리한 버니 샌더스 후보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경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스의 수용소에 머물고 있던 난민들이 어제 터키로 추가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난민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과 터키 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선박 두 척에 나뉘어 터키로 되돌려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시간 뒤 그리스 내 수용소에 남아있던 난민들이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그리스 경찰은 레스보스 섬 모리아 난민 수용소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난민들이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고 경찰을 향해 돌과 쇠조각 등을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난민들이 열악한 수용소 환경과 터키 이송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경계지역에서 흉기를 들고 접근하던 팔레스타인 남녀 2명이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칼란디아 검문소에 두 남녀가 접근해 제지를 명령했지만 여성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냄에 따라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모두 사망했고 경찰은 남성의 몸에서도 흉기 2개를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난해 9월 이후 무력 충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ramp up the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the Chinese government.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군의 무기로 북한을 파괴할 수 있지만 북한과 맞닿은 한국을 고려해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5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쳤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만을 남겨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 다른 선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ramp up the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the Chinese government that has more influence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조스 연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니스 대변인의 발언은 북한이 조만간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한 확인 가능 여부와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북한이 실행할 가능성 있는 행동에 대한 잠재적 조치와 관련해 새롭게 평가할 만한 것은 없다고 어니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마크 터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경우 다른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look at other options as we move forward if North Korea continues with this kind of behavior.
터너 부대변인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실험 직후 미국이 뉴욕을 방문 중이던 리스용 북한 외무상의 동선을 제안했던 예를 들면서 추가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어떤 다른 옵션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It's pretty clear that you know as North Korea continues to make decisions that we believe are counterproductive that we've got to also continue to look at what our options are in terms of response.
북한이 비생산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결정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대응 방안으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계속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터너 부대변인은 그러나 어떤 방안이든 충분히 형태를 갖추고 검토되기 전에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제재의 진정한 파급 효과는 엄중한 이행에서 나온다며 북한 정권이 그 영향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재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군의 무기로 북한을 파괴할 수 있지만 북한과 바로 맞닿은 한국을 고려해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보도된 미국 CBS 방송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거대한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는 충분히 변덕스럽고 충분히 무책임하며 북한 문제에 쉬운 해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북한에 대한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미국이 보유한 무기로 북한을 파괴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인도적 희생과는 별도로 북한은 미국의 핵심 우방인 한국 바로 옆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북한의 보복으로 한국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많은 시간을 들여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왔다며 북한의 핵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현재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방어막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인들과 동맹인 한국, 일본을 북한의 도발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선을 넘는다면 더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 취임 이후 한결같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건설적이고 솔직한 관계가 중요하다고 믿어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일부 지역적 문제들을 제로섬 게임, 즉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쪽이 손해를 보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국제사회의 규칙과 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베트남과 필리핀을 휘두르고 가장 힘이 세다는 태도를 보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 대립하지 않을 것이며 단지 중국이 미국과 협력하길 원한다면서 중국이 국제법과 규칙을 어긴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은 지난 1월 초 4차 핵실험 당시 5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완료했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만 남겨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국국가정보원이 오늘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은 이미 핵실험 갱도와 핵물질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핵실험 실시는 정치적인 판단만 남은 상태라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시행으로 중국과 아랍에미레이트 등 외국에 있는 북한 식당 20여 곳이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 제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회 대북 제재 대상을 확대해 북한의 모든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의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국제사회가 현재 취하고 있는 대북 제재로 북한이 행동을 바꾸기를 기대하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과 같다며 제재 대상을 북한의 모든 국영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전 수석은 27일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국제포럼 아산플래넘 2016에 참석해 국제사회가 이란에게 했던 제재처럼 북한 정권의 현금 수입원을 차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 think we have to expand the sanctions to all North Korean state-owned enterprises.
천 전 수석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범위를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연관 있는 품목이나 기업은 물론 석탄 등 지하자원을 거래하는 모든 국영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아직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금융시스템 접속도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도 북한에 대한 포괄적 경제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본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선대 지도자들보다 자제력이 부족하고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핵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제7차 당대회 이전에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차석좌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경하게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을 반박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United States secondary sanctioning against Chinese companies
차석좌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채택을 전후해 대부분의 중국 은행은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했고 현재 북한과 거래를 하는 은행은 소규모 은행이라며 2차 제재를 가하더라도 미중 관계에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포럼에선 이와 함께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에 북한이 압박을 느껴 대화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외교적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안보리 결의 2270호의 효력이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북한이 핵 개발 프로그램의 규모를 줄인다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는 등의 양보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과 같은 외교적 대응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I think it's absolutely essential that as we conduct a diplomatic strategy we
세이머 전 조정관은 미사일 방어 체계나 재래식 무기의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외교 전략을 함께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석좌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더라도 대화의 채널은 항상 열어둬야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석전은 미국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용의를 비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미국이 대화 제안을 받아들이려면 북한이 핵실험 동결 등 전제 조건을 먼저 충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경미한 움직임만 관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는 26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최근 경미한 움직임만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토대로 25일 현재 유일하게 주목할 만한 가시적인 징후는 북쪽 갱도에서 폐석 더미로 이어지는 궤도 위에 손수레들이 놓여있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론적으로 이 손수레들은 채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징후지만 현재 이 손수레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또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갱도에서 트럭과 장비, 인력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남쪽 갱도 등 다른 곳에서도 장비나 인력, 채굴 활동의 징후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달 중순 5차 핵실험을 암시하는 핵탄두 폭발 실험을 선언한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상당한 숫자의 차량과 장비가 관찰됐지만 22일부터 25일 사이에는 그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쳤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일치한다고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은 물론 미국의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협상 등 대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활용해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fully implement the existing powers. The U.S. is underachieved on.
클링너 연구원은 25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이 독자 제재는 강도 높은 조항을 담고 있지만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한 중국의 개인과 기업이 아직까지 미국이 제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들을 제재할 것임을 중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원유 수출을 제한했던 이란식 제재를 북한에도 적용해 광물 수출이 전면 금지 등이 뒤따를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현재의 광물 수출 금지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연관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야만 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추가 제재 때는 이런 예외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역시 미국 정부의 대북 압박 수단은 여전히 많다고 말했습니다.
Congress could ban tourist travel to North Korea and Congress could also put more pressure on the
의회를 통해 북한 여행을 금지하고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또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나라들의 벌금을 매기는 등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씨 역시 북한에 가해질 추가 제재 요소가 많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There are other commodities that could definitely be targeted.
원자재 수출 분야와 중국을 통한 사치품 유입의 완전 차단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군사 퍼레이드 때 동원된 전력이 있는 고려항공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뉴콤 씨는 최근 미한일 세 나라가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대북 원유 수출 전면 차단에 대해선 너무 멀리 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원유 관련 회사 등을 제재할 순 있어도 주민과 군부를 구분 지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제재의 목적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클링너 연구원은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북한과 많은 대화를 했고 합의도 이뤘지만 결과적으로 북핵 해법을 찾는 데 실패했다며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뉴콤 씨는 제재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고 6자회담 재개와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 재가입 등 안보리 대북결의 1718호에 명시된 약속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30여 년간 미 국무부에 근무하면서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 등 제재 분야 업무를 담당했던 조셉 디 토머스,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도 제재는 해결책의 방편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y are only part of a solution. And I believe if there is another nuclear test, there will be more sanctions.
디 토머스 교수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추가 제재가 가해지겠지만 제재 자체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설득하진 못할 것이라며 제재는 새로운 외교적 노력과 결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지난 2월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은 지난 2012년에 은하 3호와 거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광명성 발사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감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은 지난 2월 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해상에 떨어진 잔해물 여러 점을 수거해 국방과학연구소 ADD에 보내 정밀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27일 그 결과 북한이 지난 2월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이 지난 2012년 12월에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번에 수거된 잔해물은 북한이 지난 2012년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의 잔해물과 크기가 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단 추진체 엔진 노즐 출구 부분의 직경을 비롯해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를 잇는 중간단의 길이와 상하부 직경 등이 정확히 일치했다고 한국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은 이와 함께 연료탱크 잔해물에서 발견된 3이라는 아라비아 숫자에도 주목했습니다. 연료탱크가 서해 해상에서 수거됐을 때만 해도 이 숫자는 식별되지 않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들이 표면에 칠해진 페인트를 벗겨내자 3이라는 숫자가 발견됐습니다. 이 아라비아 숫자 3의 오른쪽에는 한글로 성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은하 3의 세 글자가 적힌 미사일에 페인트칠을 한 다음 광명성이라고 덧쓰고 마치 새로운 미사일인 것처럼 선전하며 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한국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을 쏜 지난 2월 7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9일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거리 미사일에 광명성이라는 새 이름을 붙임으로써 축제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지난 2월 감행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미사일 기술을 향상시키려는 실험이라기보다 북한 내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성공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게 한국 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이와 함께 북한이 지난 2월 쏜 장거리 미사일의 위성 보호 덮개 페어링을 분석한 결과 위성 보호 장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북한이 당시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이 위성 개발 목적이었다는 주장과는 달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것이었다는 증거라는 평가입니다. 만약 위성을 개발할 목적이었다면 위성을 보호하기 위한 페어링에 진동 충격 방지 장치와 소음 보호 장치 등이 있어야 하는데 잔해물에는 이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고 한국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명단에 포함된 북한의 단천 상업은행 베트남 지사 관계자가 베트남 정부로부터 추방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한 첫 사례입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개인 제재 대상인 베트남 주재 북한 외교관을 추방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 등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단천 상업은행 베트남 지사 최성일 부대표가 지난 23일 항공편으로 베트남을 출국했습니다. 최 부대표는 지난해 12월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3월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에 강제 출국과 입국 금지 등을 포함한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당시 미 재무부 산하 자산통제국은 최 부대표 등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 프로그램에 관여했다고 밝혔으며 유엔 안보리는 이를 근거로 최 부대표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단천 상업은행 미얀마 지사에 근무했던 최 부대표는 2013년 6월 베트남으로 옮겨 동남아 국가에 수출한 무기 판매 대금을 회수해 직접 평양을 오가며 현금 운송 등을 담당해왔습니다. 특히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의 외교관 신분을 갖고 대사관에 마련된 별도의 사무실에서 해당 업무를 본 것으로 베트남 정부 등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가 나온 직후 최 부대표에게 추방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최 부대표와 함께 파견됐던 김중정 단천 상업은행 베트남 지사 대표는 미국의 독자 제재가 발표된 지 약 한 달 만인 지난 1월 이미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대표는 최 부대표와 함께 유엔 안보리의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이미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추방 통보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베트남의 단천 상업은행에는 현재 김 대표의 후임자가 파견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이번 결정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첫 이행 사례로 평가됩니다. 베트남 외교부는 앞서 지난 8일 최 부대표 등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자에 대한 거취를 묻는 BOA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인 베트남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베트남 외교부는 거듭된 BOA 추가 질문에 26일 확인 중이라는 짧은 답변을 한 상태입니다.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최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은 유엔 회원국들이 효과적으로 제재 조치를 이행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사항 위반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하루빨리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또 북한 지도층에 김정은 정권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3회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수전 숄티 미국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27일 북한 인권단체 대표들과 해외 탈북자 대표 등 10여 명과 함께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를 찾아 김정은 제1위원장을 하루속히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김정은 체제의 인권 탄압 행위가 도를 넘었다면서 김정은이 제 마음대로 주민을 탄압하지 못하게 하는 길은 하루빨리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서울사무소가 북한인권침해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 인권 상황을 변화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숄티 대표와 일행들은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 시나폴슨 소장에게 북한 내부 주민들이 찍은 북한 인권 관련 최신 동영상과 북한 인권 자료 등을 기증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지난 2014년 2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인권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책임 추궁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해 설립됐습니다. 숄티 대표는 이어 서울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북한 자유화 전략 대토론회에 참석해 많은 노력으로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이 얼마나 참혹한지 이해하는 단계에 와 있다면서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낸 탈북자들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올해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모두 녹음해 한국의 대북방송 라디오 자유북한 방송을 통해 북한으로 방송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의 탈북자들이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송을 통해 북한 지도층에게 김정은 정권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며 북한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2,300만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ll they asked for was to turn off.
숄츠 대표는 지난해 9월 비무장지대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에 따른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해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한국에 온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통해 알리고자 하는 건 바로 대북 방송을 통해 매일 저녁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실상과 인권 유린 실태 등을 알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대중국 주력 수출품 가운데 하나인 석탄과 의류 수출이 지난달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유엔 안보리가 수출을 전면 금지한 품목들은 교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북한의 대중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의류의 수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석탄으로 약 1억 600만 달러치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5년 3월과 비교해 30%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석탄 다음으로 대중국 수출이 많았던 품목은 의류로 약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액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약 28% 증가한 수치입니다. 석탄과 의류에 이어 수출 3위 품목은 각종 광물로 약 1,700만 달러가 팔려 지난해 3월에 비해 0.7% 감소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5에 따라 석탄과 함께 외부 교역이 제한되고 있는 철광석은 대중 수출액이 42%나 줄었습니다. 그 밖에 유엔 결의 22705가 북한이 수출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 금과 희토류, 바나듐의 대중 수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 북한의 대중국 수입 품목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보일러 기계류로 약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6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어 전기기구 부품이 약 1,800만 달러로 2위, 플라스틱 제품이 약 1,600만 달러로 3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북한 주민들의 주식인 쌀과 옥수수는 북중 두 나라 간 교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 화학비료 수입액은 5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64% 증가했습니다. 북중 간 원유 거래는 3월에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제재 결의로 판매가 제한되고 있는 항공용 등유는 이 기간 중국에서 북한으로 약 4만 달러어치가 수출돼 전년에 비해 30% 정도 줄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은 올해도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는 기상이변 현상인 엘니뇨의 영향으로 가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 FAO는 올해 엘니뇨의 영향으로 자연재해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나라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25일 발표한 2015-2016 엘니뇨 농업 식량안보 영향에 대한 조기 대응과 반응 7차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올해 엘니뇨의 영향으로 극심한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엘니뇨란 남미 해안으로부터 중태평양 그리고 열대 동태평양의 넓은 범위에서 해수면 온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으로 그 영향으로 세계 각 지역에서 극심한 가뭄과 대규모 홍수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상황은 기후변동과 가뭄, 홍수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서 2년간의 연속적인 가뭄으로 북한 10개 지역에서 곡물 생산이 큰 영향을 받았다며 2015년의 경우 전년도보다 적게는 10%, 많게는 51%나 생산이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남포시가 51%로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장강도 34%, 황해북도 30.5%, 평안남도 25%, 함경북도가 23%로 뒤를 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식량농업기구가 북한 정부와 평양 주재 유엔 인도주의 국가팀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북한의 기후 정보와 계절별 곡물 상황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또 가뭄 피해 지역에 콩씨앗과 이동식 물펌프, 이륜 트랙터와 화학비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의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해외 북한 담당 1차장을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엔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지낸 라종일 가천대 석좌 교수가 최근 북한의 현실을 진단하고 전망한 장성택의 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라 석좌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 책을 펴게 된 동기와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담의 노시창 기자입니다.
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를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에 있는 말을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큰 그 부정이로 생각을 해왔는데
네.
이번에 그 장성택 숙청의 그 상황을 보면 그 본인에게는 전혀 그 아무런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변호사도 물론 없고 변호인도 없고 법정에서 피고가 진술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이
네.
그냥 인정했다는 그런 말 하나만으로 사람을 처형을 해버렸거든요.
네.
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대신해서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 해야 한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번에 책을 쓴 거에 이어가지고 또 그 사람에 관한 책이 좀 많이 나왔으면 책으로라도 그 사람의 말을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장성택을 어떤 인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그 경계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한국에는 대릴사위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영어 표현은 없어요. 대릴사위가.
네.
일본은 있어요. 그 묵고요시라고 일본말에는 아마 한국하고 일본에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처가가 아주 부자거나 권력이 강하거나 하는 경우에 남자가 자기 혼자 살 능력이 없으면 거기 처가에 들어가서 사는 거를 대릴사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네.
장성택의 경우는 말하자면 국가 권력을 쥐고 있는 집안에 대릴사위로 들어간 셈이었죠.
아, 네.
그래, 그러니까 이걸 일종의 경계인으로 리미널 이그지스턴스라고 저는 정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권력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 민간 그 금기 중에 하나가 문지방에 서지도 말고 문지방에 앉지 말고 문지방을 베고 눕지도 말라. 그 경계선의 사람의 그 위험을 예민한 민감하게 되는 것을 말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네.
장성택의 그 위치가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 문지방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장성택의 네. 한계는 무엇이었나요?
그 정권의 핵심에 있었어요. 늘 그러면서 그 핵심의 논리에만 그 몰입하지가 않고 그 정권 바깥에 체제 바깥에 상황에도 늘 마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네. 그 항상 그 체제의 공식적인 그 담론은 우리나라는 잘 되고 있고 국민이 다 행복하고 잘 살고 있다. 강한 나라고 부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간의 바깥의 실정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많은 사람이 아사해야 했고 영양실조로 그 고생을 해야 하고 의료시설 같은 것도 넉넉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이 사람은 늘 의식을 하고 알고 있었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고쳐야 한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점이 그 사람의 그 위상의 독특한 점이었죠. 개혁과 개방, 중국식으로 우리도 개방을 하면 또 훨씬 그 나라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 집안의 논리하고는 어긋나는 일이었죠.
네.
그 대릴사위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일이었습니다.
네,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셨던데요. 요약해서 좀 예, 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아주 그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아주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정권을 잘 관리한 그런 정치인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민의 편에서 유능하다기보다 그 자기 체제를 잘 그 보유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아주 그 적대적인 소재를 갖고 자기 구상에 맞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흔히 그 김정일 위원장을 그 감성적이고 충동적이고 그 좀 황당한 주의가 산만한 사람으로 사람 남한 사람들이 많이 평가를 했는데 저는 그런 장점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그 위기에 빠진 정권을 살리고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도전자들을 모두 숙청함으로써 예. 권력을 공고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북한 그렇죠. 체제에는 실패의 단초가 될 것이라 이렇게 전망도 하셨는데요. 그러면 예, 예. 이 장성택도 그런 과정의 희생자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어떤 사회에 건 중요한 거는 권력 승계를 위한 경쟁에 룰이 있어야 해요. 어떤 룰이 누구든지 지켜야 하는 공정한 룰이 있어야 하고 권력 승계를 위한 경쟁에 제도화가 돼 있어야 해요. 그래야 네. 정권이 안정이 돼 있는데 김정일이나 김정일의 부친 김일성이 모두 자기 권력을 공고화하는 데는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네.
상대방을 모두 숙청을 해버렸지만 권력을 넘겨주는 권력 승계를 그 political succession을 제도화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게 그 북한의 경제적인 실패나 또 여타의 다른 실패,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되는데 실패한 것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네.
그 권력 승계의 제도화가 없이는 어떤 사회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가 힘들어요. 북한의 실패는 그 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장성택이 등장했다가 처형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북한에서의 개혁과 개방 가능성은 사라진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난망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권력 승계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과거에 대한 반성이 나와야 해요. 민주주의 나라의 선거 때를 보면 과거에 뭐가 잘못됐다 이걸 고쳐야 한다. 그다음에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정책 대안들이 나와야 해요. 옛날에 이걸 한 결과 나쁜 점들이 많았다. 새로운 정책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하는데 권력 승계를 제도화하는데 실패해버리니까 계속 과거의 연속이 돼요. 옛날에 위대했다. 옛날에 위대한 사람이 있고 훌륭한 일을 하고 뭐 그러니까 과거에만 집착해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개혁 개방의 전망은 없다고 보는 게 옳죠.
지금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해서 엇갈린 견해들이 예.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교수님께서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안정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인데 그 아주 경직된 안정이 있죠. 경직된 안정이 있고 그 상당히 여유가 있게 여러 가지로 그 선택의 여지가 많은 그런 안정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지만은 비판도 많고 뭐 그 서로 간의 그 비방 같은 것도 많고 하지만 그건 안정돼 있는 제도입니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한에는
네.
북한의 경우는 굉장히 경직돼 있는 이런 안정이죠. 아무도 비판도 할 수도 없고 반대도 없고. 정권에 도전하는 사람도 없는 경직돼 있는 부서지면 아주 심하게 부서질 수 있는 안정이라는 표현보다는 경직돼 있다고 표현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지난 정부들에서 국가정보원과 청와대에서 북한 정책을 담당했던 라종일 가천대 석좌 교수와 함께 라 교수가 출간한 장성택의 길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 계양구 협의회가 탈북민 자녀들에게 학습 관련 도서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2016년도 1학기 지원 행사가 열렸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 학생들이 신청한 책을 우리가 준 거잖아요. 근데 책 고를 순이 우리 여기 학생들 못지않아요. 안목이 좋습니다.
27일 오전 인천 계양구청.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학습지 지원 행사가 열렸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계양구협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한 학기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탈북민 자녀들에게 참고서 등 학습에 필요한 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 1학기에는 12가정이 학습지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계양구협의회의 최재현 회장입니다.
2016년도 북한 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행사로서 이 계양구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자녀와 부모님들을 모시고 저희 그 학습지를 지원하는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탈북민들이 부모님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교과서 자체가 다르니까 국내에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많은 것들이 이제 부족하죠.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학습 자료들이 많이 있네요. 내가 지금 보니까.
나이와 학년에 따라 원하는 책들이 다르게 마련인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계양구협의회에서는 미리 탈북민 자녀들이 원하는 책들이 무엇인지 조사해 각자에게 필요한 책들을 구매해 지원합니다.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계양구협의회 문화예술분과의 박연희 위원장입니다.
저는 대학생 두 명의 중학생 딸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것보다도 큰 것보다는 엄마 마음으로 그 아이들이 사춘기인 아이들도 있을 거고 어려서 온 아이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근데 학교 생활에 그 적응을 잘 하는지 어떤 점이 힘든지 그런 게 사실 좀 궁금했었는데 그 수준별에 맞게 책 고르는 수준이 정말 놀랬어요. 그래서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은 걸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학생 교육 사업이다 보니까 책으로 여기 책까지만 했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수학과 국어, 역사책에서부터 중국어 학습지까지 다양한 학습 도서들을 지원했는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계양구협의회 김순덕 부회장입니다.
만화식으로 나왔고 참 애들이 보기 좋게 나왔고 또 중국어 그 책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거 참 책이 좋게 잘 나왔구나. 우리 저 애도 좀 사다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딱 와닿게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막 책 읽기 싫고 막 힘들었고 그랬는데 요즘 책을 보니까 머리에 딱딱 와닿게 그럼 또 만화책으로 나와서 재밌고 또 중국어 그거 배우는 것도 좀 영어로 나오고 중국어로 나오고 한글로 나오고 또 옆에 쓰기가 있고 그래서 아이 참 좋았고 저 엄마들한테 그런 책을 주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한국과 북한은 교육 과정과 내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탈북민들은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해 줄 수가 없어서 네, 저희가 배운 그 영어하고 여기서 쓰는 영어가 틀려가지고 그런 데서 많이 애먹었었는데 연산 같은 거는 상관없는데 스토리로 나갈 때 예, 그때도 저희가 잘 모르니까 애들한테 좀 설명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 애들이 어려가지고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남한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평통위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지금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지키고 이러는 그 문제를 우리를 상담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초등 1학년 지금 다닌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교과서는 거기서 놓고 한다더라고요. 그리고 가지고 안 오는데 이 알림장에 가지고 오는 거 보면 줄임말을 해서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학생 각자에게 필요한 책들을 통해 자녀의 학습 지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해 이 지원 사업을 통해 학습지를 지원받은 사람들이 올해 또다시 학습지 지원을 신청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몰라서 많이 망설였는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부터 세계 역사 같은 거나 지금 수에 관한 거 지금 많이 올해는 그걸 주문했어요. 도형에 관한 것들도 저희가 모르니까 설명해 줄 수가 없어서
모르니까 이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하죠.
이번 1학기 지원 사업 이후에 가을에는 2학기에 필요한 도서들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계양구협의회에서는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학습지 지원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계양구협의회의 최재현 회장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참여를 해서 저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이제 사무처에서 이제 예산이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사서 저희들한테 저분들한테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이제 1년에 두 번 정도 할 생각입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그 책을 보니까 저도 우리 손주가 있는데 아이들이 싹싹 머릿속에 들어오게 그런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요즘에 그 한반도 전역이 황사와 미세먼지로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은 바깥 활동을 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뭐 실내에 있을 수만도 없고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상품들이 아주 잘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자, 오늘은 이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황사가 온다, 미세먼지가 심하다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마스크입니다. 입을 가리기 위해서죠. 집안이나 실내에 둘 공기정화 식물도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구강청정제, 공기청정기, 마스크, 물티슈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지를 막아주고 또 걸러주고 뭐 헹궈주고 닦아줄 수 있는 이런 물품들이군요.
그렇습니다. 마스크 하면은 겨울에 쓰는 방한용 그리고 얇은 그 일회용 마스크가 대부분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 거리에는 그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를 막아줄 수 있다는 특수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공기 정화 식물, 뭐 관음죽이라든지 아레카 야자 등이 특수 식물들이 있는데, 이 식물의 판매량도 평소보다 4배가 늘었다고 하고요. 눈을 좀 씻어줄 수 있는 인공 눈물, 손 세정제, 칼칼한 목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그 목 캔디, 구강청정제 등 호흡기에 남아있을 수 있는 황사와 미세먼지를 털어내는 이 상품들 판매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중국발 황사먼지가 불어오는 시기가 예년에 비해서 한 열흘 정도가 더 빨라졌고요. 미세먼지에 휩싸이는 날이 많아지면서 이 관련 상품들의 판매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전망인데요. 이 한국 사람들의 그 손안의 컴퓨터, 스마트폰에는 요즘 이 황사 미세먼지 수치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이 그 야외 활동하기가 정말 딱 좋은 그런 계절인데 날씨가 도와주질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 미세먼지 공포가 사람들의 바깥 활동을 확실하게 줄여두었습니다. 이 한강길 따라서 자전거 타는 인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주말이면은 뭐 5만 명 이상이 몰리던 서울 대공원 관람객도 지난 주말에는 3분의 1도 안 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대신에 뭐 동네 작은 어린이 놀이 카페라든지 실내 놀이 시설, 황사 특수를 보고 있습니다. 이 봄철이면 한국 전역의 그 곳곳에서 도심을 막고 진행되는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지난 주말에 미세먼지 속에 대회를 강행해서 자살과 다름없는 행위였다는 환경단체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대통령도 관련 언급을 했는데요. 언론사의 편집 보도국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 이렇게 좋은 날씨에 마음대로 산책도 못하고 이게 뭡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장기적, 단기적으로 관련 문제를 풀어가고 언론사들은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자. 뭐 이런 의미였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공무원, 뭐 북한으로 말하자면 노동당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요즘에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공무원이 제일 되고 싶은 직업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취업난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사상 최대 인원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다는 그런 소식이네요. 사상 최대. 얼마나 될까요?
네. 오는 6월에 치러지는 지방 공무원 9급 공채 시험, 서울시 공무원 9급 공채 시험. 지방 공무원에는 21만여 명이,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에는 13만 2,800여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사상 최대 인원입니다. 경쟁률이 얼마나 될지 제가 좀 더 알려드릴 텐데요. 이 한국에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직급인 9급을 비롯해서 7급 시험을 통과하거나 사무관 직급으로 시작되는 5급 행정고시에 응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장 낮은 직급의 공무원인데 인기는 제일 많은 것 같군요. 몇 명을 뽑는데 뭐 21만 명, 뭐 13만 명 이렇게 지원을 한 건가요?
16개 시도 소속의 지방 공무원 공채에는 1,359명을 선발을 하는데 21만여 명이 몰린 겁니다. 서울시 공무원 공채에는 1,590명을 뽑는데요. 13만 2,800여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방 공무원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 18.8대 1이고요. 서울 공무원 경쟁률 83.8대 1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쟁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취업난의 심각함이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로 대변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도 성과에 따라서 또 회사 사정에 따라서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적은 편이지만 복지 체계가 잘 돼 있고 또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무원 시험에 몰입하는 공시족을 보는 시선이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지방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지난해에도 11,400여 명 모집에 18만 8천 명이 지원해서 16.5:1을 기록했었는데 올해는 18.8:1로 경쟁률이 또 올라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경우에는 84:1이라는 경쟁률인데요. 한국에서 공무원이 된다는 것, 뭐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은 지금 브라질 올림픽 출전 준비가 한창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올림픽 개최 딱 100일 전이군요.
그렇습니다.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31번째 하계 올림픽 소식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8월 6일부터 22일까지 17일간 펼쳐지는 열정의 올림픽인데 이 태극기를 안고 나갈 한국 선수들이 마음가짐도 정비를 하고 또 출전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그런 행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 선수들의 훈련 장소인 태릉 선수촌에서는 브라질 올림픽에 입고 나갈 선수단의 단복과 신발, 모자 등 선수단 장비의 디자인을 공개하는 시연회가 열렸고요. 금메달 10개 이상을 따내서 올림픽 4회 연속 종합순위 10위 안에 들겠다는 한국의 목표를 발표하는 대한체육회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네, 이 한국이 그동안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해왔는데 이번 브라질 올림픽에서도 그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겠다 뭐 이런 다짐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2000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에서 한국이 종합 9위를 했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7위, 지난번 영국 런던에서는 5위를 했던 만큼 이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는 선수들의 출사표도 전해졌는데요. 언뜻 보면은 종합 5위에서 종합 10위, 뭐 목표를 좀 하향 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브라질까지의 그 12시간이나 나는 시차, 비행거리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안정적인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했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전통 효자 종목인 양궁, 태권도를 비롯해서 유도, 사격, 배드민턴과 탁구 등이 메달 사냥에 앞장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112년 만에 정식 종목으로 부활한 골프에서 또 여자 선수들이 첫 금메달을 거머쥐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브라질 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은 14개 종목에 3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브라질 현지에 지금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한국 대표팀 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컨디션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한 스포츠 경기인 만큼 면역력을 높이고 또 체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 식단이 우선 브라질 현지로 옮겨갑니다. 한국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식당이 차려지는 건데요. 잘 먹고 잘 쉬는 것과 함께 이 지카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수들의 단복과 일상복 모두를 긴팔, 긴바지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단복의 경우에는 약품 처리된 특수 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방충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선수에 대한 특별 보건위생 교육과 함께 항시 휴대할 수 있는 모기 기피제도 보급하고 또 지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의사 또 전문 인력도 선수단과 함께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함께하셨습니다. 곧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해서 애청 바랍니다.